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오늘부터 손에 잡히는 경제 방송 시간이 8시 30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앞으로는 아침 출근길 경제 파트너로 여러분께 매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경제 뉴스들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릴게요.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들이 속속 시작됩니다. 오는 15일부터는 집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전세 대출을 못 받게 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규제 지역에서 1주택자가 청약 당첨이 되면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붙는 10%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인민은행이 오는 15일부터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네 번째 지준율 인하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시중에 돈을 더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감소 추세를 이어오던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가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LH공사의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400만 명이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 피보험자 5명 중에 1명은 금액이 소액이거나 혹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약을 처방받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10월 8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로부터 주요 경제 뉴스들 몇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세 10%를 정부가, 네, 정부가 아니라 한전이죠, 받지 말자는 법안이 발의 거의 됐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박명재 의원이 최근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에 대한 뭐 논란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부가가치세 10%를 받지 말자라는 이제 그 법안을 발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장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물이나 전기나 생활 필수적 소비품으로 결국엔 전기도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전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다. 예. 그러니 부가가치세를 받지 말자라는 건데, 실제로 수도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거든요.
농수축산물에도 안 붙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받지 말자라는 건데, 조세당국은 물은 생명과 직결된 생필품이 맞는데 전기는 조금 다르다.
예.
물과는 좀 다르다라고 좀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전기요금에는 숨어있는 요금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10%가 있고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 그래서 3.7%를 거기서 걷고요. 그리고 집에 TV가 있다라고 하면, 네, TV는요 2,500원도
여기도 같이 걷고 네, 있죠. 결국은 세금 좀 깎아서라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써있는 숫자를 줄여보자는 뜻인데,
네,
취지도 이해가 되고 또 반대하는 논리도 이해가 되고. 전기요금 부가세로 얼마나 걷어들입니까?
정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본다면 연간 7천억 원 정도의 부가세를 걷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그전에 누진제가 6단계일 때하고 3단계일 때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6단계일 때 부가가치세를 좀 더 걷었어요. 그래서 1년에 8천억 원 이상을 걷던 게 부가세가 그 누진제가 3단계로 축소되면서 7천억 원대로 좀 떨어진 상황인데,
예,
기재부는 당장 이 연간 7천억 원의 세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난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수에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 부가가치세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세수에 구멍이 나고 또 굉장히 안정적인 세금원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전기요금을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포기하게 되면 바로 가스요금 쪽에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가스는 생활 필수품 아니야? 겨울에 추울 때 가스 떼야지,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쉽사리 포기하기 힘든 세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간 7천억 원 정도를 전기요금 지원으로 써달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으니,
네,
정부 돈 7천억 원을 그렇게 쓰는 게 맞느냐는 고민일 텐데, 부가세를 그래도 면제해 주는 생필품들이 있으니까,
네,
또 그거는 또 왜 면제해 주십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농수축산물 그리고 생활필수품으로 인정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쌀, 채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면세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수도 요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기저귀, 그다음에 여성용 생리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참 전기 요금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8월쯤에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을 근거로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복지니까 생필품에 한정돼서 전기 요금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도 어떻게 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더군다나 국민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이 예. 또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사실 기재부 쪽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죠.
굳이 반대 논리를 하나 붙이자면 전기요금을 그럼 20만 원 쓰는 사람한테는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네.
전기요금을 3만 원 쓴 분한테는 3천 원만 지원해 주는 거니까 부가세를 아예 안 받으면 전기 많이 쓰는 부유층들을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꼴이 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뉴스 하나 보죠.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린 기업들이 올해 꽤 늘었어요. 11곳이 있었는데
네네.
대개는 예전에는 이 기업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일부 기업들의 상장 폐지 결정에는 제동을 좀 걸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11개사가 한꺼번에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다음 달부터 이제 신외부 감사법, 저희가 외감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시행이 됩니다. 이 시행에 맞춰서 회계법인들이 이번엔 매우 엄격한 잣대로 상장사들의 감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게 속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감사를 하고 의견을 네 가지를 내거든요.
예.
적정, 뭐 한정, 의견 거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를 내는데 의견 거절은 우리는 도대체 이 근거도 잘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 의견 거절이 나오면 그 거래소에서는 바로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 기업들은 당연히 법원에다 호소를 해요. 억울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니 효력 정지, 그러니까 상장 폐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내게 되거든요.
일단 그 절차 밟지 말고 기다려봐라.
예.
예.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1개사 중에 두 개사가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11개사 중에 4개는 기각이 됐고요. 두 개사는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한 4개사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나머지 4개사에도 한두 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주식시장에서는 좀 대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이미 그 정리매매가 시작돼서
네.
만 원에 거래되던 주식도 뭐 50원에도 팔리고 100원에도 팔리고 한참 하던 도중에 법원이 아, 잠깐만 정리매매 이거 잠깐 하지 말아보세요. 이 말을 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럴 거면 진작 좀 하시든가, 결정을.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정리매매라는 것 자체가 상장 폐지가 되면 주식을 어디다 사고 팔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팔 사람들, 살 사람들 빨리 여기서 정리하세요. 그렇다 보니 이미 상장 폐지는 결정돼 있고
네.
거의 주식은 휴지 조각처럼 낮은 가격에 매매가 됩니다. 이미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법원에서 야 이거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이미 팔아버린 입장에서도 난감한 나중에 법적인 소송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당장 거래소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그 법원에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정리매매에 들어갔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 폐지 결정이 된 기업들은 다 법원에 호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이 법원의 결정이 나온 다음에 상장 폐지 결정 그 절차를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관례적으로 미리 해왔던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보완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 눈에 띄는 경제 뉴스들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국감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20일간 국회 14개 상임위에 총 7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시행되는데요. 이번 국감은 사실상 이번 정부의 첫 번째 국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감은 이제 정권이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슈를 그리고 정책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용 참사라고 표현하는 고용 시장 문제 등의 여야의 난타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정정부 유출을 하면서 이게 뭐 적법한 절차냐 아니냐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감이 아마 최대 화약고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52시간 주 근로제 정착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야당은 그 고충, 그 최저임금 인상 점주들의 고충을 듣겠다라고 지금 편의점 산업협회 회장, 소상공인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러놓은 상태여서 국감 현장이 상당히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4개월 만에 또 낮춘 것이어서 이게 그럼 금리를 이러면서도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논란이 또 한번 불거지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전망치는 이제 낮출 것으로 보이거든요. 18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지금 이주열 총재가 주말 사이에 기존의 2.9% 성장률 전망을 더 낮춰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낮출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은 1%포인트 정도 낮춘 2.8%를 예상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7월 달에 3%에서 2.9%로 낮췄고요. 다시 4개월 만에 1%포인트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글로벌 무역 분쟁 그리고 고용 부진 여러 가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 성장률을 낮추는 것만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잠재 성장률 수준 그러니까 한 2.8에서 2.9% 수준이면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하겠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이 2%에 다가서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금리 인상 여건이 좀 무르익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이재근 씨가 요즘 경제 뉴스를 읽다 보니까 중립금리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중립금리가 뭡니까? 기준금리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예, 중립금리는 말 그대로 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높은 것 같지도 않고 낮은 것 같지도 않고 딱 중립인 그러니까 적당히 좋은 딱 좋은 금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상황에 알맞은 최적화된 금리 이게 중립금리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적정신뢰 온도 같은 게 금리로 치면 바로 중립금리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 온도, 적정신뢰 온도도 여름철의 적정신뢰 온도가 다르고 겨울철 적정신뢰 온도가 다르고 또 뭐 어린이에게 적당한 적정신뢰 온도가 다르고 노인들에게 알맞은 온도가 다르고 그렇듯이 이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도 나라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라는 성장률이 높고 아주 경제가 활발하니까 한 7%나 8% 정도 금리가 딱 적당해. 그래서 이 나라 중립금리는 8%야. 이러던 나라도 또 세월이 십수년 흘러서 인구가 고령화되거나 예전처럼 경제성장을 잘 못하게 되면 그 나라에 딱 맞는 딱 좋은 중립금리 자체가 달라져서 뭐 한 2, 3% 정도의 금리가 그 나라의 중립금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또 뭐냐? 기준금리는 중립금리하고는 무관하게 현재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다르게 정하는 정책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된 나라도 또 언제는 경기가 또 뜨겁게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적당한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하기도 하고 과열되기도 하고 또 젊은 신흥국도 늘 고성장하는 건 아니고 경기가 나쁘면 또 평소 성적만큼도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그때그때 그런 상황을 조절하는 데 쓰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18도라고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중립금리는 18도라고 보지만 뭐 사람들이 집단으로 감기에 걸려서 추워서 덜덜 떨고 그러면 적정 실내 온도는 18도라도 온도를 한 25도쯤으로 올려야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들어와서 덥다고 땀을 흘리면 적정 실내 온도는 18도지만 또 그때는 에어컨 켜서 15도 이하로 낮추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죠. 그렇게 현재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바뀌는 게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금리가 그 나라의 중립금리보다 낮더라도 이 금리에서는 사람들이 야, 이 온도가 딱 좋아 더 건드리지 마 이러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거기서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까지 도달하게 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한 말은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중립금리까지 우리는 금리를 꼭 올릴 거예요. 그런 말하고 동의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MSCI 지수라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MSCI 지수 중에서는 신흥시장 지수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MSCI라고 지수 만드는 회사가 중국 A주의 비중을 이 지수에 더 늘리겠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에도 또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하네요.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영향을 우리 증시가 받게 되는지 키움증권의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를 연결해서 좀 짚어보고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MSCI라고 하는 곳에서 그 신흥시장 지수를 발표하고 운영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중국 A주를 예전보다 좀 더 넣겠다고 했어요. 요리로 말하면 이제 레시피를 좀 바꾸겠다는 뜻 같은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MSCI 지수는 그 FTSE 지수와 함께 이 해외 투자를 할 때 펀드 매니저들이 실적을 평가받는 데 쓰이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벤치마크 지수 또는 평가의 잣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계 펀드들, 유럽은 FTSE가 많고요. 이미 여기는 우리는 선진국에 편입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계 펀드들은 MSCI 지수를 많이 추종하는데 이 MSCI 지수 내에서 이제 중국 비중을 높이게 되면 우리나라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비중이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예, 뭐 이제 계속 좀 적은데요. 현재 전체 그 시총, 그러니까 저 중국 총 시가총액에서 한 2.5% 정도만 편입돼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추가적으로 편입을 해서 이제 또 2.5%를 이번 이제 8월에 정기 변경 때 또 했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거를 이제 2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4%까지 줄어들게 되고 이제 중국이 제일 큰 거의 20%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중국 편입되며 신흥국 지수에 편입돼 있는 한국, 뭐 브라질, 대만 이런 나라들이 다 주는데 한국이 그동안 1등이었던 게 제일 좀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MSCI 신흥국 지수에서는 한국 주식들을 제일 많이 담고 있었나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때는 22%까지 갔었었는데 이제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뭐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받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중국이
네.
사실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2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규모도 큽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자꾸 편입을 확대하면 할수록 제일 파이가 컸던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준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됩니다.
이 MSCI가 보기에는 전 세계 신흥국 중에는 중국이 대표적이라고 보는 거군요, 점점 더.
네, 이제 자본시장이 또 개방되는 그 후광통이나 선강통이라는 저 지경 나시죠?
예.
이 바로 그 홍콩이나 뭐 이런 시장에서 이 상해나 선전시장에 상장돼 있는 중국의 A 주식을 외국인도 살 수 있게 교차 거래 가능하게 만들어주니까 시장이 폐쇄돼 있을 때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개방을 조금씩 하니까 아무래도 이거 투자하고 싶어하는 매니저들이 많아지고
네.
이 매니저들이 지수 내에 중국 비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라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MSCI 지수 입장에서도 그 지수 편성한 입장에서도 그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신흥국 중에서 중국의 비중은 예전부터도 꽤 컸었는데
그렇죠.
그동안은 그 비중만큼 주식을 사서 담으려고 해도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을 개방하지 않아서 못 담았었지만 점점 그 개방도를 넓혀나가고 높이는 상황에서는 그 정도에 맞춰서는 중국 주식을 좀 담아야 되겠다는 게 MSCI의 생각인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중국 주식이 들어오면 그 바구니 안에
네.
그 바구니 크기를 계속 키울 수는 없을 테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당연히 좀 빼고 덜어내야 되고
네.
다른 나라들도 같이 덜어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나라 주식이 제일 많이 빠져나올 텐데 어느 정도 뺄 걸로 봐야 됩니까?
내년에 이제 또 이렇게 5%포인트 올린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대 많이 빠지면 뭐 10조, 20조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좀 어려운 게요.
예.
딱 나오면 좋겠는데 일단 매니저들이 중국 증시 최근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25% 이상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뭐 빠지는 나라 주식 그렇게 서둘러 담을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편입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이게 마케팅이 좀 있어요. 그래서 MSCI 신흥국 지수 이거를 추종하는 이 벤치마크를 따르는 운용 자금이 1조 달러다, 2조 달러다 이렇게 추정마다 다르거든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1,100조가 넘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 중에서 뭐 1%만 변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다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10조 정도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한 1700조, 1600조 되니까
예.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거의 한 0.5%나 0.7% 정도 되는 자금이 만약에 또 잘못하면 일거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시장에 영향 미칠 수도 있다. 아니다. 뭐 그건 별 문제 없다. 이런 주장이 지금 엇갈리는 중입니다.
네, MSCI는 그 지수 편입 비중은 그들이 알아서 발표한 대로 약속한 대로 조정을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주식을 사는 매니저,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바뀐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반영하는지 아니면 아닌지는 또 매니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또 MSCI 지수의 이런 변경에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 이제 나는 MSCI 지수 안 쓰고 FTSE 지수 쓸래.
알겠어요.
이래 될 수 예. 있기 때문에 이게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큰 타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예, 좋은 일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타격이 꽤 클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또 여러 가지 통계에서는 이제는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통계도 꽤 있던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그럼 선진국 주식시장이라고 분류를 차라리 해주세요. 네, 그러면 신흥국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덜어내지겠습니다만 선진국 주식시장 펀드에서는 또 우리나라 주식을 담아야 될 테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벌써 그 선진국 지수,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게 이 이슈가 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예.
그게 왜 안 되냐 하면 이제 세 가지 제도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원화가 우리나라 서울 외환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게 3시 반에 딱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맞춰서 송금을 하고 환전하는 이런 그 송금과 외환 거래 간에 있어서 불일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원화 거래 제한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요.
24시간 번째, 동안 원화와 네. 달러를 교환할 수 있는 외환 시장 만들어 달라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에 시장 없이 그냥 그건 사설 시장이잖아요.
예.
NDF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을 열어주면 안 되냐.
예.
이런 문제들, 즉, 오버드래프트라고 뭐 하는 제도도 이제 검토하고 있고 그런데, 뭐 이런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들한테 개개인에게 다 아이디를 해서, 우리나라 보면 한 달 지난 다음에 영국계가 얼마 샀고, 미국계가 얼마 샀어요 하고 다 나오잖아요.
예.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계좌 간에 있어서 이제 아이디를 주게 되면은 또 이 아이디 간에 이 계좌 이체하거나 이럴 때 뭐 비용도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실시간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해외로 바로바로 해외에서도 거래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들에 돼 있는 시장의 실시간 조건들, 실시간 상황을 이용해서 해외에서도 자연스럽게 한국을 거래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상품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실시간 가격 정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좀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문제들까지 이렇게 좀 쟁점 사항이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화 거래 제한입니다.
24시간 동안 원화 거래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네,
원화와 달러를 바꿀 수 있는 외환 시장을 만들어주세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게 들어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거 왜 안 해줍니까? 정부가 해주면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외환위기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일단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외국환 관리법 굉장히 엄격하고요.
예.
더 나가서 뭐 예전 비트코인 사태 때 보시겠지만 그 김치 프리미엄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외환 관련돼서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뭐 보험사들이 해외 나가서 투자할 때 환해지 안 하고 나갈 수도 없고 막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규제가 많은데 이제 이 규제 부분들을 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무기관인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으로 잡고
충격이 올까봐
예, 그렇습니다. 예,
걱정을 좀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거 안 풀어주면 선진국 지수 진입하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예, 저희들은 뭐 당분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 잘 되면 이 그 돈이 더 많이 알겠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데
예.
현재로서는 일단 좀 어려워 보인다 볼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에도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